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에서 전격적으로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대통령 특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함께 성공적인 COP26을 뒷받침했다면서 모든 단계는 중요하며 앞으로도 우리는 긴 장정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특사는 미중 양국이 2030년 전에 기후 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 조직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 조직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셰전화 중국 기후 특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두 강대국이 특별한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지닌다는 의미로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유익할 것이라며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번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합의를 깜짝 발표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언론들은 이번 합의가 최근 타이완과 남중국해 문제 등을 놓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리는 양국 정상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갈등이 과거 냉전 시절의 사고로 이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아펙 정상회의에 보낸 영상 녹화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사상적 또는 지정학적 경계선을 영내에 긋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다시 대치와 분열의 냉전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내 공급망이 계속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역과 투자 분야의 자유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확고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펙 정상회의는 오는 13일 뉴질랜드에서 화상으로 열립니다. 한편 시 주석은 역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모든 노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조속히 바이러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펙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외에 한국, 일본, 칠레, 러시아, 태국과 호주 등 총 인구 30억에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리 살라제케 이란 환경부 장관은 국제사회가 자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경우에만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비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살리제케 장관은 어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자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란은 현재 전 세계 8번째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지만 지난 2015년 탄소의 순배출량을 근절하는 이른바 탄소 중립화 목표를 명문화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살리제게 장관은 이란도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뭄으로 인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의 양이 40% 줄고 농업뿐 아니라 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으며 식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리 기후협약은 당초 상호 호혜적인 성격이어야만 했다며 억압적인 제재 아래에서는 어떤 형태의 수입도 허용되지 않고 있고 심지어 인도주의적 권리에 해당하는 의약품 역시 들여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살리제기 장관은 만일 제재를 철회한다면 이란은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이란에 현대화된 기술을 전수하고 금전적 지원을 해 악화하고 있는 사회 기반 시설 현대화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러시아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만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이례적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상황을 매우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움직임은 2014년에 침공을 재현하려는 시도라며 러시아가 2014년처럼 국경에 군사력을 모으고 우크라이나 영토를 침범한 뒤 먼저 도발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중대한 실수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특정 질환과 관련한 건강상의 위험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노인과 평소 앓고 있는 지병이 있는 기저질환자를 우선으로 꼽습니다. 환절기 독감도 그렇고요. 세계적인 유행병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노인과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의료 취약층으로 보고 제일 먼저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주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그 이유를 정확히 말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공감하기 때문에 우선적인 배려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또 건강 취약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브라운 대학교의 연구진입니다. 지난 8일 의학저널 JCI 인사이트에 발표를 했는데요. 연구팀은 지난 수년간 염증과 관련해서 혈액 중에 특정 효소와 특정 단백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19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주목을 했답니다. 예상한 대로 코로나19에 걸린 노인과 기저질환자는 관련 단백질 양이 크게 늘었고요. 특히 천식, 만성폐질환 같이 염증을 동반하는 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 혈액 속에 해당 단백질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 단백질을 공격하는 특정 항체를 개발해서 적용한 실험을 통해서 이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로 침투하려는 시도를 아주 강하게 차단한다는 것을 밝혀낸 겁니다. 연구팀은 관련 항체를 바탕으로 한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코로나 증상을 완화하거나 또 사전에 감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이 사랑하는 전쟁 영웅이자 1950년대 헐리우드에서 활약했던 참전용사이자 배우인 오디 머피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북한은 강원도와 함흥 그리고 평안북도 지역은 맑겠지만 나머지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맑아집니다. 평안북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으로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삼전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집니다. 김영권이 영하 10도, 장진 영하 9도, 회산이 영하 7도에서 아침을 시작하고요. 황해도 해주 용현 0도입니다. 남포 장전도 1도입니다. 나머지 모든 지역은 영하권 아침입니다. 평양이 영하 2도, 신의주 영하 3도, 중강 영하 7도입니다. 낮 기온입니다. 삼전은 낮에도 영하 3도까지만 오르겠고요. 김영권은 1도, 회산은 2도입니다. 청진 10도, 함흥 원산 장전 11도로 비교적 따뜻하겠고요. 평양 신의주 사리원은 낮 최고 8도까지, 개성과 구성이 9도, 중강 영하 7도였다가 낮에는 5도로 회복되겠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 구름 많다가 맑아지고요. 먼 바다는 종일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다가 차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3m로 먼 바다 쪽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3.5m로 오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전 세계 탄소 배출 1위 국가인 중국과 2위의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겠다고 공동 선언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글래스코에서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매우 고무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겠다고 전적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가 11일 공동 선언문을 깜짝 발표하면서 향후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나라가 지금 여러 분야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모처럼 합의를 봤네요.
네, 그렇습니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쉐전하 중국 기후특사가 이날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각각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케리 특사는 이 자리에서 이 두 나라는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협력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아무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의 공동선언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양국은 공동선언문에서 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 파리 기후변화 협정의 목표인 지구의 온도를 이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행동 계획도 밝혔습니까?
네, 양국은 정책과 규제 강화, 청정 에너지 전환 노력, 불법 삼림 벌채 단속, 친환경 재생자원 활용 등의 분야에서 각각의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인 조처는 실무 그룹을 꾸려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이 메탄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메탄가스라고 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의 하나죠.
네, 맞습니다. 인간의 활동에 따른 이 온난화의 3분의 1 정도가 이 메탄가스로 인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이 메탄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40%에 달합니다.
예. 자, 최근 그 COP26 총회에서도 이 메탄가스 감축과 관련한 일부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이 이번 COP26에서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30% 수준까지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때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공동선언문에도 구체적인 감축 수준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중국 기후특사의 기자회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최전하 특사도 이 기후변화는 인류 전체가 직면한 공동의 위기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양국의 협력은 이 두 나라만의 이익이 아니라 세계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실 이번 COP26 회의에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을 하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지난주에 시 주석이 COP26에 불참한 건 기후변화 위기를 외면하는 거라고 신랄하게 비판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일 글래스코를 찾아서 시 주석 불참에 유감을 표하면서 심각성이 결여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쉐전하 특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가 지난 10개월 동안 30차례에 걸쳐서 화상회의를 했고 이런 합의에 도달하게 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양국이 예상치 못한 공동선언문을 전격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을 보겠습니다.
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트위터에 기후 위기를 타개하는 건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면서 두 나라가 기후 위기 대응에 협력하기로 한 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환경 운동가들도 두 주요 오염 배출국이 기후변화에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조심스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자, 이제 COP26 회의 일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죠?
네, 12일로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공식 폐막합니다. 폐막과 함께 어떤 선언문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0일에 공개된 초안에는 각국의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보다 강화한 조처를 제시할 걸 촉구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년 천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선진국의 천억 달러 기금 지원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오염 배출을 더 많이 하는데 그 피해가 가난한 나라들이 더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09년에 선진국들이 매년 천억 달러의 공동 기금을 마련해서 이들 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런 공약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지대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군요.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0일 국무부 청사에서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러시아의 움직임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최근 러시아군의 동향이 달라졌습니까?
네, 러시아가 최근 다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역에 병력을 증강 배치하고 있는데요. 미국 CNN은 국방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서 기존에 비해서 3분의 2가량 증가한 걸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또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현재 러시아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동맹, 협력국들과 함께 이 문제를 긴밀하게 협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영토 보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굳건하고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의 발언 내용도 들어보죠.
네,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의 공격을 억제하는 핵심은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서방 세계의 일원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면 러시아는 침략을 멈출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 침공해서 강제 병합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도 친러시아 주민들을 지원하면서 분리 독립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올 초부터 계속 이 지역의 병력을 증강하면서 제2의 크림반도 사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 미국 국방부도 러시아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는데요.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경례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병력 규모와 범위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를 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도 보고 싶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국무장관과 우크라이나의 외무장관 또 어떤 의제를 논의했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문제도 의제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유럽 등지로 천연가스를 수출해왔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갈등이 심각해지자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독일과 직접 연결하는 이 노르트 스트림 2 천연가스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가스관을 폐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이 에너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그동안 정유국으로서 러시아로부터 받아왔던 통관 수수료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네요.
네, 독일의 질병관리처격인 로베르토 코 연구소 직위에 따르면 9일 독일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거의 4만 명을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236명이 발생했습니다.
예, 4만 명이 하루 신규 확진자 수입니까? 적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독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고요. 특히 지난 일주일 사이에 세 번이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로베르트 코 연구소는 지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232.1명을 기록했는데 이것 역시 기록을 경신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아니, 왜 이렇게 확진자 수가 치솟은 걸까요?
네, 독일 보건부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서 기승을 부린다는 건데요. 특히 독일의 작센주는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7일 평균 459명으로 독일 안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의 백신 접종률은 57%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작센주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가 술집이나 식당, 공공행사, 운동경기장, 위락시설 등에 가는 걸 최근에 금지했습니다.
예. 확진자 수가 이렇게 크게 늘어나면 사망자 수도 늘어날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베를린 샤리테 병원 감염병과의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드로스텐 박사는 정말 비상 상황이라면서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사망자가 10만 명까지 더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지금 독일의 코로나로 인한 총 사망자 수 집계가 어떻게 됩니까?
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는 약 9만 7천 명입니다.
네, 그러면 독일 정부가 다시 봉쇄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독일 정부는 반복해서 다시 봉쇄 조치를 동원할 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이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 봉쇄가 아니라 백신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면 독일의 백신 접종률 중요하죠? 얼마나 됩니까?
네, 전체 인구 가운데서 약 67%가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반면에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1,6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끝내지 않았는데요. 독일 정부는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힘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독일 정부가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의 권고를 했다고요?
네, 독일 스티코가 10일 코로나 백신 관련 회의를 열고 이 30세 미만의 젊은 층은 화이자 백신만 접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연방 기념일인 베터런스 데이, 즉 재향군인의 날을 앞두고 건립 100주년을 맞은 무명 용사의 묘가 일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연말연시 미국에서 국내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국토안보부가 경고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지원단체의 저소득계층에 대한 식량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은 11일 미국의 연방기념일 중에 하나인 베터런스 데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재향 군인을 베테랑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리는 날이 바로 11일 베터런스 데이입니다.
네, 그래서 베터런스 데이를 재향 군인의 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날 하루 미국 곳곳에선 참전 용사와 퇴역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리고요. 시가 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부대 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또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는 현역이나 제대한 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료 서비스 행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네, 미국의 기념일들을 쭉 살펴보면 다들 뜻깊은 유래가 있거든요. 재향 군인의 날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예, 재향군인의 날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8년 11월 11일 독일이 항복하며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지 1주년을 맞은 지난 1919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종전 기념일을 선포하면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1938년 연방의회가 종전 기념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했고요. 이후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지난 1964년 의회는 이 종전 기념일 명칭을 베테랑스 데이로 바꿨습니다.
네. 자, 미국의 재향 군인들, 그러니까 참전 용사, 퇴역 군인들, 이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센서스 인구 조사 집계에 따르면 1,800만 명에 달합니다. 미국에선 군인들을 특별히 우대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요. 민간 차원에서도 재향 군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사후에도 장병들 상당수를 워싱턴 DC 외곽에 자리한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합니다. 알링턴 묘지는 역대 대통령과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이 영면한 곳으로 참전 용사 약 40만 명이 이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네. 재향군인의 날이 되면 미국 대통령이 바로 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지요?
맞습니다. 알링턴 묘지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합니다. 신원 미확인 전몰군인의 넋의 길이는 무명용사의 비는 평소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건립 100주년을 맞아 이 알링턴 국립묘지 측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무명용사의 묘를 개방하고 일반인들이 와서 직접 헌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왜 평소에는 이 무명용사의 묘를 일반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네, 무명용사의 묘는 성역이라고 역사학자인 팀 프랭크 씨가 VOA에 밝혔습니다. 이곳은 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의 전사자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전쟁에 참전한 모든 군인을 추모할 수 있는 곳으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는 건데요. 이 무명용사묘 100년의 경의 저자인 필립 버글러 씨 역시 VOA에 무명용사의 묘는 미국에서 가장 성스러운 군사적 기념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무명용사의 비가 100주년을 맞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건립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1914년에서 18년까지 계속된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1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신원 확인이 어려워 유럽에 있는 미군 묘지에 안장을 했는데요. 1921년 11월 11일 미군은 프랑스에 묻혀 있던 신원 미확인 미군의 시신 한 구를 송환해 알링턴 국립묘지에 첫 안장식을 가졌습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과 6.25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미확인 미군 시신이 한 곳씩 추가로 안장됐고요. 또 베트남 참전 무명용사의 시신도 안장됐지만 DNA 검사로 신원이 확인되면서 전사자의 고향으로 이장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성스러운 의미가 있는 무명 용사에 비해, 그러니까 그만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무명용사에 비해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된 건 지난 80여 년 정도 되는데요. 특별히 선발된 근위병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 24시간 무명용사의 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올드가드라고 불리는 미 육군 3보병 연대에서 경비를 맡고 있고요. 이 무명용사의 비는 또이 상징성이 큰 만큼 워싱턴이 찾는 외국 정상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5월 미한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첫 일정으로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한 바 있습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들도 재임 기간에 여러 차례 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서 헌화하기도 하지요.
맞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바로 무명용사의 묘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월 취임식이 끝난 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습니다. 또 전모의 장병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 데이에도 대통령과 부통령 등은 이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하고 연설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연말 연휴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들뜨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연말에 테러를 조심하라는 경고가 나왔군요.
네, 국토안보부가 10일 연말 연휴를 앞두고 국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위험이 있다며 국가 테러리즘 주의보를 방령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테러 주의보를 내린 건 올해 들어 네 번째입니다.
네, 구체적인 테러 공격의 징후가 어떻게 포착된 겁니까?
국토안보부는 구체적인 공격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등 종교적인 휴일을 맞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잠재적인 테러 목표가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초까지 극단주의자들이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토안보부는 미국은 다양하고 어려운 위협 환경에 계속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다양하고 어려운 위협이다. 뭘 말하는 걸까요?
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혐오가 동기가 된 테러나 해외 집단들로부터 영감을 받은 자생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등 국내 테러 위험성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특히 미국 내 극단주의 세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 조치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주둔 미군 철수 등에 대한 분노를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최근 미국 안보 당국의 발표를 보면요. 이 해외 세력보다는 미국 안에서 발생하는 이 자생 테러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지난 2001년 미국이 9.12 테러 공격을 받은 이후 국토안보부가 설립되면서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테러 자생 세력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 안에서의 상황도 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안 등에 대한 분노나 온라인을 통해 퍼져가는 선전 활동 또는 음모론 등이 환경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이미 연방수사국 FBI의 티머시 랭건 반테러 담당 부국장도 지난주 하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 자생 극단주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랭건 부국장은 지난 18개월간 국내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테러 위협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수치로 볼수 있을까요? 얼마나 됩니까?
예, 랭건 부국장은 국내 극단주의자들을 위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FBI가 현재 2,700건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테러 위협은 소규모 조직의 단독범 행자들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극단화되고 소프트 타겟, 즉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기 위해 쉽게 구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이런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국토안보부는 FBI는 물론 이 주와 지역 법 집행당국 그리고 해외 조직들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역사회가 기반이 된 테러 예방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의 생활 경제 소식입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물가 상승, 그중에서도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 활동이 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요즘 다들 같은 얘기합니다. 물가가 정말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예,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에 비해서 6% 이상 오르면서 40여 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10일, 지난 10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전달보다는 0.9% 각각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도 작년 같은 달 대비 4.6%, 전달과 비교해서는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물건을 살때 자꾸 가격표를 보는 습관도 생긴다고 하더군요.
네.
식품 물가는 얼마나 오른 겁니까?
예, 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에 식품 물가 지수가 앞선 9월보다 0.9% 증가했고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5.3% 올랐습니다. 뭐좀몇 가지 구체적인 품목을 보면 완두콩 캔과 복숭아 캔 가격은 거의 9%가 올랐고요. 참치 캔 가격은 6%, 그리고 오트밀의 가격은 17%나 올랐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식품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 그 푸드뱅크의 지출 금액, 써야 되는 돈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엘러미다 카운티 푸드뱅크는 식품 가격 상승으로 한 달에 6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200만 킬로그램의 식량 지원을 위해 한 달에 약 1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피딩 아메리카의 케이티 피츠제럴드 최고경영 책임자는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 식량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의 상황은 더 악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한 달에 지출 규모가 100만 달러입니까? 푸드뱅크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입니까?
예, 푸드뱅크는 식품을 이제 확보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약 200개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주로 기부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피딩 아메리카 설명에 따르면 푸드뱅크는 매년 약 43억 끼의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6억 8천 킬로그램 상당의 식량이 배포됐습니다.
예, 이 푸드뱅크의 식량 지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렇게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것 말고도 또 있습니까?
예, 먼저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 각종 식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고요.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운송에도 큰 차질이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운송 가격의 또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 푸드뱅크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땅콩 버터 한 트럭분 18,000kg의 운송 가격이 지난 2019년 6월보다 무려 80%나 올라서 올해 8월에는 5만 1,000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 식량 불안정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현재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람은 4,200만 명 이상이고요. 이 가운데 어린이가 1,300만 명에 달합니다.
1,300만 명. 네. 자,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렇게 푸드뱅크 같은 기구 말고도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비용 지원 혜택인 보조 영양 지원 프로그램, 일명 푸드스탬프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인에게 식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월 평균 121달러씩 지급이 됐는데 지난달부터 157달러로 25% 올랐습니다. 이 지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4,200만 명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 이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11월 11일은 미국의 베터런스 데이입니다. 독립전쟁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모든 군대에서 복무한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날입니다.
미국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전쟁 영웅들 중 특히 유명한 인물 중에는 1950년대와 60년대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오디 머피가 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매체들은 오디 머피를 가장 사랑받는 베테랑, 가장 훈장을 많이 받은 참전용사, 전설적인 전쟁 영웅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오디 머피의 생애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is, when your gun's empty, a hero will have himself some new scouts. 미국 영화 배우 오디 머피가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오디 머피는 약 25년 동안 4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 중에는 유니버설 영화사 보급 영화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영화도 있습니다. 특히 그는 서부 영화에서 정의로운 보안관이나 카우보이로 많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작곡가, 작가, 사업가이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것 같은 뛰어난 용맹을 떨치고 헐리우드에서는 이름을 날린 그였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대단히 불우했습니다. 오디 리언 머피는 1924년 6월 20일 텍사스주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소작농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녀는 모두 12명이나 됐고 오디는 그 중에 여섯 번째였습니다.
12살 때는 아버지가 집을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디는 그 후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디는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목화 따는 일을 하면서 집안 살림을 도왔습니다.
하루 일당이 1달러, 요즘 가치로는 1시간의 최저임금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12명 아이들 중 3명은 일찍 사망했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오디의 다른 세 동생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오디가 16살 때는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오디는 백화점, 주차장, 주유소, 학교 등에서 노동일을 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선포하고 징집을 시작했습니다. 15살이었던 오디 머피도 군에 입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모자랐습니다. 군 입대 최저 연령은 만 16세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머피는 1942년 만 16살이 되자 해병대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이번에는 영양실조 판정으로 실격이 됐습니다. 당시 그의 체격은 키 166cm, 몸무게 48kg밖에 안 됐습니다.
오디 머피는 해군과 공수부대에도 지원했으나 또 불합격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육군 모병소에 가서 사정사정해 겨우 입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텍사스주에 있는 신병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약한 체력 때문에 머피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교관들은 머피를 행정병이나 취사병으로 교육해 후방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대개 신병들은 전투병으로 가는 걸 두려워했지만 머피는 꼭 전투병으로 가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교관들은 별 수 없이 그를 전투병으로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을 마친 에디 머피는 2등병으로 미 육군 제3보병사단 15연대에 배치됐습니다. 부대에서는 아직 어리고 키가 작은 머피를 풋내기 또는 텍사스 꼬마라고 놀렸습니다.
머피가 소속된 부대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로 파병됐습니다. 이어 이탈리아의 시실리아 상륙작전에 투입됐습니다.
그 후 머피는 이탈리아 본토와 프랑스 남부에서 독일군 기관총 포대에 돌진해 수류탄으로 공격하는 등 여러 차례 전투에서 눈부신 활약을 보였습니다. 그 같은 전공으로 머피는 2등병에서 승진을 거듭해 소위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디 머피를 유명하게 한 건 1945년 1월 26일 프랑스 홀츠바이어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소대장이 된 머피는 부대를 이끌고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차를 앞세운 수백 명의 독일군 반격에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머피 부대에 M10 디스트로이어 탱크에 불이 붙었습니다.
머피는 부대원들을 숲속으로 후퇴시키고 자신은 탱크 옆에서 적을 향해 소총을 쏘아댔습니다. 그러나 많은 적병이 몰려오자 그는 불타는 탱크로 뛰어올라가 기관총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많은 독일군을 사살했지만 머피도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머피는 의무병을 다른 부상병에게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머피는 한편 싸우면서 한편 무전으로 야포 지원 사격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머피는 50명의 독일군을 사망 또는 부상케 했습니다. 독일군은 결국 후퇴했습니다.
불이 붙은 탱크에 남아 사격을 하던 머피는 독일군이 물러가자 탱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조금만 더 지체했더라면 머피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머피는 담대한 용기와 의지로 부대를 포위와 전멸의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 전투 후 머피는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머피는 2년 남짓한 참전 기간 중 약 260명의 독일군을 사살하고 많은 포로를 잡았으며 6대의 전차를 파괴했습니다.
머피는 명예훈장, 육군수훈 십자훈장, 은성훈장, 동성훈장 등 여러 가지 훈장을 받았습니다. 또 프랑스 정부의 레지옹 도네르 훈장, 벨기에 무공 십자훈장 등 외국의 훈장까지 그가 받은 훈장과 메달은 모두 33개에 달했습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후 머피는 텍사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각종 모임의 연사로 초빙되고 축하연, 퍼레이드, 환영식 등도 열렸습니다.
머피는 1945년 9월 21일 현역에서 제대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텍사스주 방위군으로 적을 두었습니다. 그는 방위군에서 소령으로 제대했습니다. 제대 후 머피는 불면증, 우울로 인한 발작, 심한 악몽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머피는 1949년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을 집필했습니다. 지옥으로 갔다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 책은 그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의 영웅적인 행동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라고 겸허해하면서 받은 많은 훈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그가 복무하거나 지휘하던 부대원들의 용맹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그 후 영화배우이자 농장주 겸 사업가로 변신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영화로 진출한 건 1945년 9월 배우 제임스 캐그니가 그를 헐리우드에 초대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캐그니는 시사 사진 잡지 라이프에 실린 머피의 기사를 보고 그를 초대한 것입니다.
머피는 1948년 영광 너머로라는 영화에 처음 조연으로 출연했습니다. 그 후 몇 편의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하던 머피는 배드보이에서 주연이 됐습니다. 차츰 영화인으로서 명성을 쌓아가던 그는 1959년 총탄에는 이름이 없다라는 영화로 서부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그 후 머피는 많은 서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약 25년 동안 출연한 44편의 영화 중 33편이 서부 영화였습니다.
그의 자서전인 To Hell and Back은 1955년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옥의 전선이라는 타이틀로 이 영화가 소개됐습니다. Try to get Murphy? Too late for that now. 이 영화는 거의 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대흥행작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까지 유니버설 영화사에서 보급한 영화 중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기록이었습니다.
머피는 다수의 TV, 라디오,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에도 출연했습니다. 머피의 이름은 현재 할리우드 명예의 전당에 헌정돼 있습니다.
머피는 성공적인 컨트리 뮤직 작곡가이기도 했습니다. 머피가 작곡한 노래는 딘 마틴이나 에디 아놀드 등의 유명 컨트리 가수들에 의해 발표됐습니다.
1971년 5월 28일 머피는 사업차 5명의 동료들과 개인 항공기를 타고 동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행기는 버지니아주 로노크 부근에 있는 산 브러쉬 마운틴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피를 비롯한 탑승자 6명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이때 머피의 나이 46세였습니다.
1971년 6월 7일 머피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머피의 안장식에는 조지 H.W. 부시 당시 유엔 대사, 웨스트 모어랜드 장군, 그리고 머피가 속했던 미 제3사단 요인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의 머피 묘소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묘소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고 있습니다. 머피가 세상을 떠나자 그를 기리는 여러 행사나 단체들이 결성됐습니다. 1973년에는 O.D.L. 머피 기념 전역군인 병원이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건립됐습니다.
1996년 텍사스주 의회는 오디 머피의 생일인 6월 21일 오디 머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베테랑스 데이를 맞아 참전용사 오디 머피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주다, 제공하다라는 의미의 provide를 각각 provide with, provide for, provide to 이렇게 다른 전치사를 쓸 때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Tom's visit to the United States provided him with an opportunity to learn English.
톰의 미국 방문은 그에게 영어 배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Provide의 간접 목적어가 곧바로 따라붙을 때 전치사 with를 씁니다. 예문에서 간접 목적어 힘으로 그에게라는 의미를 표현했죠. Provide, 간접 목적어 with. 그 간접 목적어에게 필요했던 것, 즉 with에 따라오는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Here is an example sentence written by former U.S. First Lady Michelle Obama.
Room to Read provides girls with scholarships that cover the cost of housing, food, and books.
미국의 전 영부인 미셸 오바마의 얘기를 예로 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Room to Read는 소녀들에게 주거, 음식, 책들을 포함하는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Room to Read provides girls with scholarships that cover the cost of housing, food, and books.
이 문장에서 소녀들은 간접 목적어이고 장학금은 직접 목적어입니다.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기억하시고요.
Another preposition with the same verb is provide for. Provide for, in general, means to make whatever is necessary for someone available to him or her. We often use this expression when we talk about parents providing for their family.
이번에는 provide for를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는 provide for 이것을 부모님이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표현을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Providing for can mean to make something happen in the future or make something available to a person.
Tom will provide for his family while he's away.
톰은 떠나 있는 동안 가족을 부양할 거예요. 다시 말해, provide for 하는 것은 for 뒤에 오는 대상에게 무언가를 주는 겁니다.
Provide for can mean to make it possible for something to happen in the future.
Provide for, 미래에 어떤 것을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For example, in our story about water shortage in California, we wrote, They say California needs to find a way to provide for the growing need for water.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물 부족 기사에서 우리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가 미래에 급증하는 물 수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So providing something to or for someone usually means that you are giving something to someone. Here's another example. The restaurant provides free appetizers to all its customers.
그 식당은 모든 고객들에게 무료 전체 요리를 줍니다.
Free appetizers is the direct object, and customers is the indirect object. But you could also say the restaurant provides free appetizers for all its customers. Both are correct.
여기서 free appetizer, 무료 전체 요리를 provide for all customer. 들으신 문장에서는 provide to all customer 이렇게 말을 했죠. 손님들에게 무료 전체 요리를 준다. For customer, to customer, to 또는 for 모두 문법에 맞는 것입니다. Provide 목적어 for, 무엇을 위해 제공한다. Provide 목적어 to, 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provide A with B, A에게 B를 제공하다 provide B for A, A를 위해 B를 제공하다 provide B to A, B를 A에게 제공하다 provide를 각각 with, for, to와 함께 쓸 때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